이슬람에서 예수와 같은 존재는 꾸란이에요.
아, 오. 책이?
예, 그럼요. 그게 그렇게 맞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교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예수와 가장 맞는 거는 이슬람에서는 책이에요. 꾸란.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말씀이 책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아, 이슬람은.
예, 이슬람은.
책 자체가 성물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책 자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 책을 절대 훼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이 전 세계에서 재생용지를 금지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꾸란 네. 인쇄할 때 불경스럽게 어떻게 재생용지 쓰냐?
아니요. 내가 누군가가 뭘 잘못해가지고 꾸란에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가서 다른 종이랑 섞여있던 거 이걸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생용지 금지시켰어요. 지금은요 가고 싶어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했잖아요.
예.
그런데 순례라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례는 딱 정해진 기간의 순례예요. 그러니까 순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순례가 있어요. 대순례는 딱 정해진 기간의 순례. 무슬림 달력으로 음력 12월 달에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순례가 이게 평생에 한번 해야 되는 의무적인 순례예요. 그런데 딱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교통편이 좋아하는 저였기 때문에 지금 가려면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조그만 그 메카에 그 많은 사람이
항공편이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수용합니까?
건호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마다 인구 1,000명당 하나꼴로 비자를 발급을 해요.
아, 각국에 필요한 예. 곳에
예. 한 3월달 보통 3월달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다. 행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왜 이렇게 조금 줘?
왜 조금 줘? 어, 왜 니네가 이란 같은 경우 왜 니네가 이걸 해? 이게 메카 메카는 우리 무슬림의 땅인데. 예. 행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나눠 주면은 그 나라에선 또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천장,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죠.
청약 통장.
예. 그러니까 하지. 지금은 당첨돼서
가고 싶어도
어려워요.
못 가네.
네,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대순례를
예. 그러니까 평생에 이걸 못 하고 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소순례는요?
예?
소순례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의무 아니에요. 그건 의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첨돼도 항공편이며 숙박이며 뭐 딱 그 5일 닷새 동안
안표 이런 거 없어요? 안표?
막 매크로 돌리고
안표 큰일 나죠.
어? 자기가 당첨돼 형편 못 갈 형편이에요. 그러면 양도 되나?
그거 아마 양도 안 될 겁니다. 다시 그거 될 겁니다.
네, 청약통장이랑 똑같아요. 예.
그런데
김용식이구나.
말씀드렸듯이 딱 그 기간이니까 돈이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8일부터 13일까지지만 8일 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를 몇 년 전에 런던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런던에 살고 있는 무슬림이 메카 순례를 가면 얼마나 들겠나?
천만 원 들 것 같아.
천만 원이래요.
천만 원 들 것 같아.
천만 원?
예.
그것도 미니멈이겠지 뭐.
그렇겠죠. 끝나고 나서 바로 안 들어오고 또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혼자만 간다면 천만 원이면 또 두세 명 가면 돈이 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번에 사고 난 게 그 비자 없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비자 없이 소위 말해서 야매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들어왔는데 순례를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비용을 또 내야 되거든요.
아, 무슨 참가비.
예, 참가비 내고 숙박비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에어컨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뜨거운 날 에어컨 없는 데서 있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사건이 난 거예요.
아, 그 어디 그럼 순례를 한다는 건 야외에서 돌아다 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죠 야외에서. 네? 아니, 잘 때는 에어컨이 있는 텐트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라도 좀 해야
호텔에서 되겠네. 자는 게 아니라
호텔을 다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티켓 에어컨 나오는 천막 티켓은 있는데 네, 네. 미립국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술래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안 되니까 그냥 아. 그래도 못 자고 바닥에서 자다 보니까 더위에 죽고.
한 100만 명, 200만 명 오죠.
그렇죠. 한 200만 명 넘게 옵니다. 200만 명.
저희가 한꺼번에?
네.
닷새 동안에.
와.
아니 좀 날 그 뭐 다 그 닷새가 뭔데 꼭 그때 가야 돼요?
딱 정해진 기간이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니요. 그게 순례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아, 요때 와라.
네. 네. 예. 순례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기간이고 그때가 아. 다른 게 뭐냐면 소순례 때는 없는 건데 그 기간에 10일째 되는 날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바치죠.
아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바치라고 네. 또 하느님한테 바치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바치라고 하는 분이나 바치는
네.
분이나.
그런데 네. 유대교 이슬람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랬고 아.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 나타나가지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거기도 양을 대신합니까?
예, 양이 대신하죠. 그래서 그날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 희생제를 열어요. 양을 잡아요. 양이나 염소 네. 이런 걸 잡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잡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고 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예, 그
고기가 예, 이스마엘을 예. 바치려고 했던 그 재단.
아니 그 재단은 아니지만 네. 그 지역에서 그 메카에서 네. 그거를 합니다.
그런 세레모니를 한다.
예, 세레모니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전부 다 양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지. 미리 다 돈을 내고 그러면 양을 잡아주죠.
대표로 한 명만.
예, 잡고. 그래서 거기서 주최측에서 다 잡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어디로 가냐면 다 가난한 사람 나라에 보내는 거죠.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인데 이때 하는 이둘 아드하라고 그러고요. 대희생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축제예요.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끝난 다음에 하는 이둘 피트르 파단식제 단식을 끝내는 축제 이게 이제 큰 축제인데 이 두 가지가 이슬람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가 왜 또 없었던 걸로 알고 그 스토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을 시험한 거죠.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아 테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기독교에는 구약에 따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보라고 아들을 달라고 계속 내 정신을 부인인 세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을 보고 싶다고 계속 했는데
아들이 없었구나.
없었지. 없었는데 그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는 있는 거야.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아,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정실 부인인 아. 세라의 그 몸에서 나오질 않고 아. 거기에 이제 몸종 하갈의 몸에서 나온 거지.
아,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도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있어봐. 날 믿어. 그러다가 100세에 그걸 준 거야. 아. 근데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바친다고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 저 내셔널 갤러리인가 어디 가면은.
그 렘브란트가 아마 그랬.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딱 찌를 걸려고 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도다. 천사.
아 너무한다. 아 진짜.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사라에서 낳은 정실 부인에서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그러고 몸종에서 하갈에서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슬람에서는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갈이 첫 번째 부인이고 사라가 두 번째 부인이다.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부인.
근데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주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그때는 그 발생은 하나인데 자식들 다 해석은 각기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슬람에서는 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은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안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세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유대교는요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는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얘기 없이 그리스도교 절대 얘기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인 틀이 유대교인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안고 들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구조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배격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토리가 거기
이게 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중에 이제 패트리샤 크론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금방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슬람은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부드럽게 된 게 그리스도교다.
왜 부드럽다고 했을까요?
유대교는 그냥 딱딱하고 정신 많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은 엄격하니까. 그리스도교는 사랑으로 환원하면서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슬람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아랍인들의 믿음으로 얘기한 거다.
같은 거란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랍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Judaism gone soft. 유대교가
유연화.
유연하게 된 거고 이슬람은 아랍화. 유대교가 Judaism restated as an Arab faith.
그러니까 저 크리스천들은 그 바리새파, 정통 유대교를 바리새파라 하잖아. 외식하는 자들. 막 규율. 그거를 이제 극복한 그 소프트라고 표현한 게 이제
네, 콘소프트. 소프트. 주다이즘 콘소프트라고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 참 와닿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예. 그 셋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럼 누가 더 가깝냐? 저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훨씬 가깝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요.
훨씬 가깝고.
형식적이기도 하고. 네.
훨씬 가깝고요. 그리스도교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서방 세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보다도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부드럽게 된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한 거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그게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간 가장 중요한 그쵸. 힘이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접합이 되면서 신앙이 이끌어갔는데 이슬람과 유대교는 그런 문화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별이 생겼고
널리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인 핵심만 전할 수밖에 없었겠네.
네, 그리스도교.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기본적인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가 사실은 예수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그 예수의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 사실 두 가지로 딱 정해버리거든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 전통의 경천애인 우리 지도 신부님이 항상 말씀하신 경천애인 이걸로 그러니까 율법이 번잡한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교는 그걸 물어본 거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번잡한 그 무엇 무엇 하나를 지키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이웃 사랑의 범위를 이제 이방 사람한테까지 이제
네, 그렇죠.
원래 유태인들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야 그게 아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헬라도 가고 지금의 토트르킨 그 뭐라 그러죠 거기를
소아시아지
소아시아도 가고 아랍 거기도 가더라고요 네. 사우디 이쪽도 가고 그리고 키프로스도 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거죠 몇 차 여행을 거쳐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유대교를 이해하면 이슬람 이해하고 이슬람 이해하면 유대교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그리스도교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잖아요. 그럼 이슬람에서는요? 이슬람에서 예수하고 빗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마호메시라고 알고
무함마드.
아닙니다. 무함마드하고 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자, 제가 그 그리스도교 요한서를 설명하면 요한서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슬람에서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책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꾸란.
꾸란입니다. 이슬람에서 예수와 같은 존재는 꾸란이에요.
아, 책이.
예, 그럼요. 그게 그렇게 맞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교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예수와 가장 맞는 거는 이슬람에서는 책이에요. 꾸란이. 꾸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말씀이 책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아, 이슬람은.
예, 이슬람은.
책 자체가 성물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책 자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 책을 절대 훼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이 탈레반이 전 세계에서 재생용지를 금지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아, 그 꾸란 네. 인쇄할 때 불경스럽게 어떻게 재생용지 쓰냐?
아니요. 내가 누군가가 뭘 잘못해가지고 꾸란에 한 페이지가 찢겨 나가서 다른 종이하고 섞여 있던 건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생용지 금지시켰어요.
꾸란 종이랑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 꾸란이 잡종이하고 섞여가지고 재생된다는 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부 그라이브 미군 수용소에서 네. 소위 말해서 무슬림들 테러리스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쓰러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이 보통 화장실에서 물로 닦잖아요. 물도 없고요, 휴지도 없고 꾸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예.
아, 이 자식들.
그게 심리전인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꾸란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딱 걸릴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무슬림들한테는 중요한 상징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꾸란에서는 예, 이슬람에서는 꾸란이다. 그게 상대적으로 맞는 거고요. 이슬람에서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예수의 저기 무함마드입니다.
마리아?
네.
그럼 왜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 없으면 세상에 못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통로잖아요. 아, 네.
마호멧을 통해서 꾸란이 나.
꾸란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냥 그저 고마운 분.
예.
저스트.
그러니까 그 꾸란은 무함마드는 꾸란을 전달한 사람일 뿐이고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섞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보통 무슬림 세계에서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14세기에 이븐 칼돈이 야 이렇게 위대하신 예언자가 어떻게 문맹일 수 있느냐. 이분이 문맹이라는 말은 진짜로 글자를 몰랐다는 게 영혼이 깨끗한 분이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문맹으로 얘기를 해요.
글자를 몰랐던 분이.
원래 그 뭐하던 분인데.
원래 상인이죠.
상인.
예, 상인이니까 글을 모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신 분입니까?
메카에서요.
메카에서.
네. 우리가 사실은 무함마드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안이 어땠는데요?
무함마드는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6살이요. 어머니는 6살 때 예.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게 천혜의 고아지 6살 때 예. 할아버지 틈에서 자랐다가 할아버지 6살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숙부 밑에서 자라거든요. 집안에서 그리고 20살 정도 넘어서는 상인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저기 숙부도 상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인이었다라는 흔적들이 꾸란의 곳곳에 나와요. 뭐 계산하다 이런 용어들 우리가 예수의 직업을 꾸란 성경에서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이슬람에서 꾸란에 보면은 그러한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 아, 무함마드는 상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상인이었다가 어느 날 종교적 체험을 강하게 받으면서 예언자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은 상인 배경입니다. 예, 상인 배경인데 그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 무함마드를 문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예.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는 깨끗한 통로여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지식이 많고 그러면 꾸란의 계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란은 순수한 무함마드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고 똑같은 종교적 상징으로 보면 그리스도교의 마리아가 처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순결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오는 순결 하느님인 예수가 나오는 순결한 통로이기 때문에 처녀라고 종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그 20살 때 그런 이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아니요 25살쯤에 그 지금 첫 번째 아내가 된 과부 카디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과부랑이에요?
예, 과부랑 결혼합니다. 예, 카디자가 그때 뭐 40살이라고 그랬다는데 40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은 25살 먹은 청년이 돈 많은 과부와 결혼을 한 거죠. 15살 연상과 거기서 이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슬림들 전생에 따르면 나이 40살 때 강렬한 정교 체험을 합니다.
마흔에.
40살에. 네.
그 어떤 거였는지는 안 전해지고 있어요?
아, 전해지긴 하죠. 전생에 따르면.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얼마큼 맞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체험인데요?
가장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무함마드가 어느 동굴에 가서 히라산에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타하누스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타하누스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 뭔지 몰라요. 타하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함마드한테 읽거라. 읽어라. 그러니까 뭘 읽으란 말입니까? 또는 저는 읽지 못합니다. 아랍어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읽거라 하면 읽어라라는 거고요. 아랍어로. 마 아크라우. 마 아크라우 하면은 나는 읽지 못합니다. 아니면 저는 뭘 읽으란 말입니까? 이 두 가지로 됐는데 그래서 세 번이나 한 다음에 목을 확 누르면서 하니까 결국엔 나중에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읽은 거지. 읽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꾸란 96장이 계시됐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꾸란의 내용이?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그걸 말로 한 거예요?
예, 첫 번째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함마드가 계속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무슬림 전승에 따르면.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무함마드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 부분도 같네요. 가브리엘 천사 대천사가 그렇죠. 잉태 사실을 알려주는
그렇죠.
거죠. 제가 잘 정확하게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브리엘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똑같네요.
예, 이슬람도 똑같아요. 지브릴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브릴.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천사는 미카엘이라고 그러고요. 네. 미카엘. 그러니까 지브릴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늘나라 방송국 대변인이잖아요.
메신저.
네, 네.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스테고지라든지 네. 다 하잖아요.
아, 그때 예. 출연했던 그분인 거예요?
무슬림 전생에서는 그걸 지브릴,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분이?
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느님도 같은 하느님이고 그러면
네.
그때 그 무함마드에게 알려준 꼬란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그 다 그런 것들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핵심 체크로만 돼 있죠.
아, 그거의 요약본.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아, 구약 성경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네. 40살이었던 무함마드는 그 모세오경이나 저 유태인 그 경전을 읽어봤을 가능성이 있겠네.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그래서 전승을 따라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뛰어갔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고서 경전을 잘 아는 자기 사촌 오빠라고 하거든요. 와라카 이븐 나우팔이라고 갔더니 이 사람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그 무함마드 얘기를 듣더니 아 이렇게 나무스가 왔다. 나무스라는 게 법이 왔다. 어떤 법이냐? 그게 이제 전승에 보면은 이게 무함마드가 무엇 어떤 사람과 비유되냐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무함마드한테 왔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뭐 당시에 진짜 표현인지 나중에 후대에 있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무함마드를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본 거죠. 예언자로 본 거죠. 예, 그러면서 무함마드의 이슬람 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그걸 다 적어 놓은 꾸란을 봤더니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요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어요. 우리가 남아 있는 꾸란을 보면은 쭉 읽어 보면은 구약 성경의 얘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의 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란만 봐서는 구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 구약을 보고?
그러니까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니 그 꾸란을 네. 이해하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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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란을 이해하려면 꾸란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이야기들을 꾸란을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구약을 읽고 꾸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확실하게 알아요.
꾸란만 네. 보면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건.
아, 구약의 이야기를 유추할 수는 없다.
예, 들어본 이야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혀 몰라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꾸란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이야기들이 보통 징벌과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자 봐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홍수 봐라 이러면서 홍수 얘기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가장 완벽하게 돼 있는 장은요. 12장 요셉장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프장인데 그거는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약성경을 알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꾸란을 쓸 때 그냥 구약과 하고 같이 보는 거야. 내지는 구약 얘기 너희들 다 알지? 그러면서 그걸 안다는 전제로 썼다는 그러니까. 뜻 아닌가요?
그렇게 그럼?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유스프장은 항상 학생들한테 이슬람 개론할 때마다 비교해서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예. 구약 성경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구란의 12장 요셉 이야기를 같이 읽어라. 그래가지고 차이점을 찾아와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 성서의 요셉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동생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요. 처음부터.
꾸란에는.
예. 그럼 쭉 하다가 갑자기 동생을 데려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동생이 있었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꾸란은 그 자체가 기승전결이 완벽한 게 아니라.
네.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전제로 기본으로 깔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를 전제해서 그냥 쓴
그러니까 구약의 속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베냐민이 뒤에 갑자기 나오니까 왜 동생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동생이 왜 나오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전혀 뭐 의심도 안 갔겠죠
아, 얘가 베냐민이네
아, 베냐민이구나 그런데 꾸란은 저 읽은 사람이라면 아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같이 읽는 분들이 많겠네요 이슬람에서는
안 읽는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지
안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와요 요셉 유습 그 장에 보면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네. 뿌리치고 깜빵에 가고 막 이런 스토리도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재밌다
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오, 그분이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